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교회 점심이 조금 늦어진 만큼 나가시다가 저기 맛있는 유부초밥하고 뭐 핫도그하고 음료수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시중보다 한 조금 비쌉니다. 한 500원, 1000원 더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해 주시는 것만큼 그 물질이 또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선교팀으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7월 세 번째 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팀 파송 예배로 인도네시아 팀과 캄보디아 팀 하면서 뭐 우리가 좀 축복하는 시간도 가지고 다녀와서 또 선교 보고 받는 시간도 저희가 가지려고 좀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캄보디아 정재욱 선교사님이 이제 세 번째 교회 이제 10 파송받은 지 벌써 10몇 년 되셨어요. 워낙 젊을 때 파송을 받으셔서 이번 주세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던 중에 달구지가 필요한가 봐요. 달달달달. 예, 달구지. 뭐, 기억나시죠? 달구지가 필요하니까 혹시 우리 문의하실 분들은 최지민 목사님께 더잘 알고 계시니까 문의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게 화이가 많이 좀 사드시고 또 배부르시고 또 선교에도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주에 또 온가족 데이였다가 아까 2부 때도 꽤 오셨고 3부 때도 좀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꼭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저는 이제 멈추어졌던 마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져 있는 사건입니다. 벌써 3주 전이긴 하지만 좀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레위 마태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를 부르러 그의 집으로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마태가 주님과의 만남에 감격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 그의 동료였던 여러 세리들, 죄인들이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가 시끌벅적했던 것 같아요. 주님도 너무 기쁘셨고 주님도 또 다른 제자를 측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도 음식을 나누시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세리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식탁의 자리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찾아오게 되죠. 아직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찾아오면서 어떤 점을 힐난합니까? 아니, 우리들은 유대인의 정통을 따라서 때가 되면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치 식사의 자리에서 지금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제 힐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 속에 굉장히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중대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은 일종의 축제요. 기독교 복음에서 기쁨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될 수 없다. 제가 그런 사례를 설교 중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국의 플러신 학교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학기 때 1년 동안 그 신학생들의 1년간의 삶을 교수와 함께 쭉 추적을 합니다. 쭉 추적을 하고요. 그 학생을 이곳저곳에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정신과로 모든 사람 다 보냅니다. 다 보내서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의 건강도를 쭉 확인을 하고 교수가 정기적인 만남을 해요. 교수가 정기적인 만남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한국이 배출한 정말 대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김세현 박사님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학생을 1년 동안 쭉 추적을 했는데 공부도 잘해, 탁월해, 집안도 믿는 집안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신학생 안에 예수를 만난 자의 희열과 기쁨이 실종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소명을 제고해보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소명을. 목사가 기뻐하지 못하는데, 목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희열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희열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소명을 제고해보라고 할 정도로 그 기쁨, 그 희열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논쟁을 통하여서 바로 그 점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기쁨과 그 희열. 복음만이 줄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이 우리 기독교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이 굉장히 생생한데요. 18절 보시겠어요? 18절. 자,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8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막 치열한 논쟁이 양편으로 막 진행되고 있었던 그 한중간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금식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시려고 게다가 마지막 절 1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17절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중이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나라고 하는 주님의 막 주옥가도 같은 그 설교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그 와중에 18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갑작스레 오늘 마태복음은 이름을 밝혀놓고 있지만 한 관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갑자기 절합니다. 얼마나 황당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죠? 지금 막 치열하게 금식에 관한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던 그 한중간에 갑작스럽게 지금 해프닝 하나가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식탁 앞에 배를 깔아요. 주님께 절합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을 일단 18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습니까? 한 관리였대요. 한 관리였고요. 자,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이 이 사건이 이제 20절을 할애하여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마태복음보다 이 마가는 이 치유 사건을 훨씬 더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마가복음 자체는 마태복음보다는 짧지만 치유 사건은 더 길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도 굉장히 길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한 관리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딸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당시에 이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고, 어떤 권세가 있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결론으로 말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검증된 사람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새 정부 들어서서 막, 인선이 되면서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청문회를 수월하게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도 고매하고 실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소문도 좋은 사람들을 늘 회당장으로 세우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성전도 세워졌지만 신통치 않았고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던 와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종교와 교육과 문화를 총괄하는 곳으로서 쉽게 말해서 이거 종교 멀티플렉스 같은 곳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깊게 했던 곳이 이제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 회당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좀 인격도 고매한 사람, 고귀한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었고 좀 권세가 있었어요. 일단 이 사람은 회당의 모든 재정의 최종 책임자였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에 도장을 이렇게 꾹 찍는 사람, 모든 재정의 책임자였고요. 게다가 주로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제 여러 역사를 거치면서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민족의 대표가 필요했는데 그들은 왕정 시대도 이미 지나갔고 누구 한 사람 딱히 민족의 대표라고 내세우기가 어려워요. 나라가 수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회당장은 그 지역 유대 공동체의 대표 정도 되는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정치적인 인물이었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하게는 회당장은 소위 이제 공예배를 전체를 주관하고 판을 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를 세우고 대표 말씀 낭독자를 세우는 권세까지도 부여받았던 이런 책임과 권세를 누렸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주로 한 회당에 10명의 관리 책임자를 둡니다. 10명의 관리 책임자를 줬고요. 그 중에서 주로 3명을 꼽아서 회당장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보면은 그 야이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한 회당에 두세 사람의 회당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책임자 중에서 고참격인 3명을 뽑는데 야이로가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단 말이죠.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검증받은 인물이요. 인격도 고매하고 백성의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게다가 실력도 좋고 뭐 이런 정도의 두루두루 모든 것을 갖추었던 굉장히 덕망 높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백성이 막 시끄럽게 게다가 그 자리에 누구도 와 있어요.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져 있는 지금 세리들, 세관을 담당하던 민족의 배신자들이 와 있던 와중에 주님과 그들의 막 또 바리새인들 간에 막 스파크 있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 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 회당장이 튀어나와서 큰 무리 앞에서 주님 앞에 배를 까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절하며, 18절에 보면 절하며 이르되 그가 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해요? 왜요?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어요. 생명의 문제. 그런데 이 그림은요, 당시의 종교와 문화의 여러 배경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에요. 회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받은 인물인데, 아직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유대의 문화 속에서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공생의 초기였고요, 굉장히 논란도 많은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그 회당장으로서의 그 위치, 그리고 예수의 운동이 워낙에 거세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뒷담화도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서 깊게 지금 퍼져가고 있었을 거예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이 소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상한 소문, 그리고 예수를 적대시하는 정치적인 음모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논쟁이 일고 수많은 눈길이 있던 그 와중에 주님에게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왜 엎드렸습니까? 딸이 죽어서. 딸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신의 피부친 이 딸이 죽어갈 그 마음을 부여안고 부정을 가지고 그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예수 앞에 가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그는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고난은요, 일종의 선생입니다. 일종의 교사예요. 고난이 딱 닥쳐오면요, 우리가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자료를 때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고난이 주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단박에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줍니다. 대표적인 사례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집안에 불 났어요, 갑자기 자다가. 새벽에 막 불이 났어요. 엄마, 아빠가 먼저 눈을 떴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식들 들쳐놓고 나와야죠. 아, 지난주에 샀던 100인치 텔레비전, 아, 저 삼성 AI TV인데 저거 이 생각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과 본질적인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딱 불이 나면 딱 알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선생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에 올라갈 때까지 그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냈을까요? 그죠? 굉장히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인물이었을 것이고요. 인간관계를 잘했을 것이고요. 또 조직 내에서의 뭐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굉장히 잘 감당해냈었던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을 것임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지난 모든 인생의 발자취를 다 뒤로 합니다. 전부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의 그 생명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거기는 그의 신분, 야이로의 명예, 그 가지고 있었던 물질의 많고 적음 생각할 겨를 없어요. 딸의 생명 때문에. 그죠? 미래의 성공에 대한 우리의 갈망. 아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을 그런 감격으로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건 너야. 나 오늘 너를 만나고 싶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허상에 속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주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이제 길을 나서려고 하십니다. 볼까요? 자,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하나를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자리를 이동하시면 주님을 따르는 청중들이 생겨나고 제자들이 생겨나고, 마가복음은 주로 환자들의 병자들의 치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주님이 때론 어딘가 이렇게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누군가는 따라오고 누군가는 멈추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의 그림을 통하여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그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곧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그림이 등장하죠. 이 그림은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등장을 하면서, 자, 그것은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서 큰 무리를 만들어서 저 고위 관리였던 이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길을 가던 그 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뒤로 슬쩍 와서 주님의 뒤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옷자락을 만져요. 슬쩍 와서. 여러분, 그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쓸쓸합니까? 너무 저는 그 마음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요. 옆으로 오지도 못해요. 옆 이렇게 자락을 만진 것도 아니고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뒤 옷자락을 슬쩍 만져요. 주님께 단박에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던 행렬을 거서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뒤를 돌아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내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반문을 해요. 아,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지금 치고 밀고 하던 중에 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지금 옷자락에 손을 만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주님이 아니야. 누가 만졌어? 주님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행렬 앞에 이 여인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질병에 가까웠어요. 혈루증에 걸리면 여자는 그냥 낙인 찍히는 겁니다. 게다가 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사람들이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낙인 찍혀 살아내는 거예요. 여인을 일부러 공중 앞에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치유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고치시고, 자, 볼까요? 22절, 본문 22절 볼까요? 지난번에 봤지만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는, 자신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으니까 뒤를 돌아보시고는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한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딸아. 원문에는 내 딸아 이렇게 돼요. 내 딸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거예요. 혈루증이 그랬습니다. 그죠? 공동체로부터 전부 다 배제당한 여인이었어요. 누가 그 여인을 향해서 누가 내 딸아 누가 불러줬겠어요? 그 여인의 누군가로부터 들린 그를 향한 인격적인 첫 마디가 내 딸아.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내 거사, 내 아들아. 넌 내 소유야. 넌 나의 것이야. 그죠?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죠? 다음 주에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두 소경과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야, 그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대표적인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제가 3주 전에 설교 드렸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는요, 너무 연약한 믿음이었고요. 당시에 여러 잘못된 종교의 흔적이 묻어 있었던 사실은 아직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구원받을 믿음, 고침받을 믿음이라고 평가하세요. 주님의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제가 여기에서 3부 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부 때 그 말씀 드렸나요? 우리가 아이 돌 때쯤 돼가지고 아이가 일어서가지고 한 발을 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엄마들 막 기뻐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네가 걸었다고 하면서 떼는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아이를 향해서 아우 너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어. 네가 다 한 거야. 네가 이거 너 너무 잘했어. 근데 누가 수고했어요? 엄마가 죽도록 1년 동안 키워내면서 밤새가면서 아이 젖먹이고 키워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아이한테 네가 잘한 거야. 이거 너가 한 거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여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던 행렬이 멈추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원래 이 행렬이 누구를 위한 행렬이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출발했던 행렬이 중간에 멈춰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건을 너무 은혜롭게만 읽지 말고 우리가 야이로가 돼봐서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한 관리가 되어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어떤 여인이 튀어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더니 행렬이 멈춰져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꽤 오래 서 계시면서 이 여인을 공중 앞에 세우셔서 여인을 고쳐내시고 여인의 믿음과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시키는 과정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죠? 아마 이 야이로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 옆에 있었을 텐데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는 되겠구나. 내 딸도 고침받겠구나. 내 딸도 살아나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한편으로는 찾아왔는데 주님이 고치시고 대화가 길어져요. 어떤 마음이 생겨났겠습니까? 속에서 막 열불이 목사님 아니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멈춰주시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고 멈추어진 행렬에 대해서 막 조바심 나는데 말은 할 수 없고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다 일어났을 거. 이런 권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딸도 충분히 고치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과 더불어서 행렬이 멈추어져요. 게다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행렬이 멈추어서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던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와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님 큰일 났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행렬이 멈춰졌을 그때 들은 거예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따님의 숨이 지금 넘어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주님. 지금 행렬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물론 이 행렬을 멈추어서고 지연이 된 것은 첫 번째는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고치시기 위한 목적의 첫 번째의 것과 더불어서 분명히 이 지연은 야이로를 위한 멈춤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왜 멈췄냐는 거예요, 도대체. 빨리 가서 고쳐주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체하셔서 결국 야이로의 딸이 사망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되고 만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순과도 같은 현장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이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내 딸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과 더불어서 하지만 비보와 절망의 소식이 소망이 일어나고 있던 와중에 같이 찾아오게 되어져. 회장님, 회당장님, 따님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을 꽤나 합니다. 꽤나 하죠. 믿음의 은혜를 누려요. 막 설교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래 할 수 있겠다. 나가보자. 기도하면 돼. 주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막 믿겠다는 결심도 하고 막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막 결심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당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발을 떼는 순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두워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믿음이라는 것과 처한 현실의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때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둘째 딸이 20살이 돼서 그러니까 한 학기 보내는데 너무 바빠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3 때보다 더 바빠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속으로 바쁘게 사는지 서운하기도 하고 솔직히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잘난 척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제 20살들을 떠올리면서 꼰대 같은 이야기 한마디 했습니다. 야 아빠는 말이야 20살 때 교회하고 기도밖에 몰랐어. 이렇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정말 저는 교회 매일 출근 교육자처럼 매일 20살짜리가 뭘 잘났다고 매일 교회 와가지고 맨날 교회 살았습니다. 막 그랬었어요. 막 이런 잘난 척을 했죠. 그 얘기하고서 제가 어제 저녁 때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는데 가만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되돌아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이거든요. 저 진짜 그때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하고 기도밖에 몰랐어요. 세상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도피성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현실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 믿음으로만 숨고 싶어. 뭐 숨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믿음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을 좀 주관하고 역사해야 되는데 여긴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지금 딱 이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이 딱 돼버리고 만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자,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자,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올려줘보시고, 저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하인이 와서 딸의 사망의 소식을 알렸던 그 말을 들을 그때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소리를 들을 때요? 와서 죽음의 소식을 전할 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장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곁에서 들으셨대요. 근데 저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시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곁에서 들으시고는요 반박하시고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 소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 거부하셨어. 반박하심. 반박을 하시고는요, 어떤 소리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절망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고 죽음의 냄새가 퍼져가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저 말을 우상현의 번역대로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계속 믿으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심겨졌던 그 최초의 그 믿음, 네 신앙, 그게 옳은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종암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옳아요. 흔들리시죠? 맞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으십시오.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옳습니다. 잘해오신 거예요. 세상은 난리를 칩니다.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요. 비보를 전하고요. 절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도 계속 믿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기대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겠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자, 마태복음 9장 23절 한번 볼까요? 아, 주님께서 집에 도착을 하십니다. 집에 도착을 했더니 난리부르스가 지금 나와있어요. 한번 23절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 집에 갔더니 막 어떤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당연한 그림이기도 하죠. 이 회당장은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유대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비슷하고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 문화입니다. 장례.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장례를 모두 다 장례시장에서 치르지만 과거에는 거의 집에서 많이 치르셨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집에서 많이 치르셨고 거기다 마당에다 상 깔아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장례 치렀잖아요. 그러면 이 명예와 체면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회 속에서는 장례가 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돈 주고 사요.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내면 흔히 이제 호국군이라고 부릅니다. 호국군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장례식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고스톱 치죠.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막 고스톱 치면서 옆에 있는 김 씨한테 김 씨 이번에 아들을 서울대 갔다 오면 축하해 하다가 손님 찾아오면 아이고 하는 게 이제 호국군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의 문화도 똑같았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을 사요.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떠드는 무리들, 사람들을 사가지고 동네 사람 또 유지였기 때문에 많이 찾아왔겠죠? 이런 슬픔의 소식과 절망의 소식이 교차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자, 주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24절. 이르시되, 주님의 첫마디가 뭡니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고 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비웃음을 내뱉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언제나 끝장, 뭐 소멸, 멸망, 종말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잠잔다는 것의 전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곧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세상은 주님을 향하여서 비웃어요. 동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호국군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막 조롱을 내뱉어요. 교회는 때로는 뭐 비웃음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뭐 비웃음을 한단 말이죠. 비웃어요. 그때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25절. 자, 25절 한번 나같이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자 소녀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다시 25절 한번 눈을 더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전부 다 내쫓가요.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고치셨는데 여기서는 절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 조롱의 소리가 가득하고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생각들, 비웃음들, 불신들, 염려들, 냉소들 다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죽음을 경험한 소녀는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주님과의 1대1의 만남. 강한 연결고리. 여인에게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강한 연결고리. 그러자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소녀의 손을 잡자 여인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절망의 소리 다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쫓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 인격의 만남. 우리를 고치실 그 아버지를 붙들고 승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내시다가 또다시 우리 기쁜 주일에 만나게 되어주시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